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0일 금요일입니다. 첫 찬양은 내 주의 보혈은, 1절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장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리.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동물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침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동물이 희생되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이 날마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해줍니다. 신약성경 요한일서 1장 7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하나님께 영원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읽기 쉬운 성경.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음식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날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말로 번역한 읽기 쉬운 성경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매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들으실 성경은 신약 마태복음입니다.
20장. 하늘나라는 어떤 포도밭 주인에게 비길 수 있다. 이 포도밭 주인은 자기 포도밭에서 일할 일꾼을 구하려고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일꾼들에게 그날 하루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리고 나서 밭 주인은 일꾼들을 밭으로 내보냈다. 아침 9시쯤 되었을 때 밭 주인은 장터에 나갔다. 그는 거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보았다. 밭주인은 이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내 포도밭에 와서 일을 하면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그리하여 사람들은 밭으로 일하러 갔다. 밭주인은 12시와 3시쯤에 또 장터로 나갔다. 이번에도 그는 할 일 없이 서성이는 사람들을 자기 밭의 일꾼으로 데려왔다. 저녁 5시쯤 되었을 때 밭주인은 장터로 다시 나갔다. 그는 장터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사람들을 보았다. 밭주인은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하고 여기 서 있소? 하고 물었다. 그 사람들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밭주인은 그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들도 내 포도밭에 가서 일을 하시오. 날이 저물자 포도밭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일렀다. 일꾼들을 모두 불러서 일한 싹을 주게. 내가 가장 나중에 부른 일꾼들부터 싹을 주게. 그리고 맨 먼저 부른 일꾼들에게는 가장 나중에 싹을 주게. 저녁 5시쯤 일하러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았다. 모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맨 먼저 일하러 온 일꾼들이 품삯을 받을 차례가 되었다. 그들은 은근히 자기들이 다른 일꾼들보다 싹을 많이 받으리라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각각 한 데나리온만 돌아갔다. 그들은 한 데나리온을 받은 뒤에 밭주인에게 가서 따졌다. 그들은 밭주인에게 말하였다. 저 사람들은 맨 나중에 일하러 와서 겨우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종일 더위 속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 사람들과 같은 품삯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밭주인은 이들 가운데 한 일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여보게, 나는 자네를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았네. 자네는 한 데나리온을 받기로 하고 내 밭에 와서 일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 자네 품삯이나 받아가게. 나는 맨 나중에 온 일꾼에게도 자네와 똑같은 품삯을 주었네. 내 돈을 내 마음대로 쓸 권리가 내게 없단 말인가? 내가 저 사람들에게 잘해주어서 셈이 나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앞으로는 꼴찌가 첫째가 되고 첫째가 꼴찌가 될 것이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그곳에 사람의 아들이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이 손에 넘겨가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다. 그리고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져서 그들에게 비웃음과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에 그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때 세베대의 아내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예수께 와서 절을 한 뒤에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말씀드렸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그대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임금님의 자리에 오르시면 제두 아들을 각각 선생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무슨 부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내가 마셔야 할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정말로 내가 마실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누가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을 것인지는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다. 그것을 결정하실 분은 내 아버지시다. 아버지께서는 이미 그 자리에 앉을 사람을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 그 자리는 그 사람들의 것이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세베대의 아들들에게 화를 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모두 불러 모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도 알다시피 세상의 통치자들은 힘으로 다스리고 그들의 고관들은 권력을 휘두른다.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 가운데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 싶은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 사람의 아들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그리고 자기 목숨을 내주어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 예수와 제자들이 여리고를 떠나려고 할 때에 큰 무리가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 길에 눈먼 사람 둘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소리쳤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여,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무리가 이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꾸짖었으나 그 둘은 계속 다윗의 아들이신 주여,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외쳤다. 예수께서는 걸음을 멈추고 그들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여,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들의 눈에 손을 대셨다. 그러자 그들은 곧 앞을 볼수 있게 되었다. 그들은 예수를 따랐다.
어린이를 위한 성경 동화 시리즈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된다 라고 했습니다. 성경 동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어린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준비했습니다.
사람 곁으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분께서는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만드셨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관심을 기울이십니다.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십니다. 모든 천사들과 하나님과 함께 하늘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하게 살면 세상을 떠난 후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주 먼 옛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듯이 우리와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우리와 더 이상 대화를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 나온 말씀을 잘 듣고 따르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함께 계셨고 그분과 함께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한동안 세상에 내려가 사람들 곁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은 아주 작은 아기였습니다. 우리가 작은 아기로 태어나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린이들이 자라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조금씩 성장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은 하나님 곁으로 돌아가셨고 지금도 그곳에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기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을 죄로부터 구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죄란 우리가 무언가 옳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그 전에 요한이라는 아기의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 아기는 스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의 아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그분께서 오시기 전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인생 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
주는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어둠 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도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잠언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구약성경 잠언을 통해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읽고 있는 말씀은 잠언 1장 4절이죠. 잠언을 주신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잠언을 읽는 목적이 2절부터 이어지고 있으니까 2절부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언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위함이고 두 번째 목적은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목적은 지혜롭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즉 지혜롭게 행할 일을 받아들이게 함으로써 의롭고 공정하고 정직하게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네 번째 목적은 4절 상반절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즉 순진한 자에게 슬기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목적이 나왔습니다. 잠언은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잠언을 주신 다섯 번째 목적을 정리하다가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제 궁금증은 지식과 근신함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먼저 우리말 근신의 뜻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갖추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일까요? 아무래도 무언가 보완해서 이해해야 할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유용한 것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스트롱코드 성경입니다. 영어를 할 줄 아시는 분은 인터넷에서 스트롱코드 성경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어로 된 성경 공부 자료는 인터넷에 정말 풍부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아쉽게도 한글 자료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아직 많지 않습니다. 한글 자료를 구하고 싶을 때는 평판이 좋은 인터넷 성경 연구 카페에 가입해서 활동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스트롱코드 성경으로 확인해 보면 잠언 1장 4절 하반절에서 근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4209번 메짐마입니다. 이 단어에 담긴 뜻은 의도, 계획, 분별, 그리고 꾀, 악한 생각, 계략, 음모 등입니다. 세상에 같은 단어가 문맥에 따라 계획을 뜻할 수도 있고 분별을 뜻할 수 있는가 하면 계략을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의미의 폭이 넓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우리말에 뜻하다, 꾀하다 이런 말과 어느 정도 통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를 뜻하고 꾀한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 나쁜 의미일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알아본 내용을 일단 정리해보면 잠언 1장 4절의 근신함은 분별력을 갖춘 신중함 정도의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다섯 번째 목적은 젊은이들이 지식을 잘 갖추고 분별력을 발휘하여 신중하게 계획하며 살도록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계략적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어 4209번 단어 메짐마가 근신함으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기록에 사용된 단어들은 폭이 넓고 의미가 깊은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과 제가 나름대로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그래도 자주 만나면서 친구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자리이고자 하는 뜻에서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그래서 지나치게 학문적인 이야기는 일부러 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런 이야기처럼 하나님께서 잠언을 주신 목적을 좀 더 명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는 그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1장 4절에서 근신함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뿌리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의미를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고자 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는 원어신학사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TWOT 원어신학사전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TWOT 원어신학사전은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언어의 장벽을 용감하게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성경 연구에 참고하실 만한 서적은 영어로 된 문서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잘 가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TWOT 신학사전에서는 스트롱 번호가 아닌 나름대로의 번호를 사용합니다. 컴퓨터에서 사전을 이용하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특히 고맙게 여겨지는 것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사전들을 노트북에 넣어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성경 프로그램 안에서 여러 사전과 관련 자료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좋고요. 그리고 히브리어 사전, 히브리어 자판을 쓰지 않고도 영문으로 자음만 입력해서 히브리어 단어를 검색할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습니다. 원어 신학 사전에 대한 또 소개가 너무 길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잠언 1장 4절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젊은 자에게 주려 하시는 근신함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다가 원어 신학 사전 이야기까지 왔습니다. 여기 근신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스트롱 히브리어 번호 4209번 메짐마이고 메짐마의 뿌리가 되는 단어는 스트롱 히브리어 번호 2161번 잠암입니다. 참고로 TWOT 원어 신학사전에서 잠암 항목에 붙은 번호는 다르다고 했죠. 556번입니다. 히브리어 잠암의 뜻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잠언을 통해 젊은이에게 지식과 함께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잠암의 주된 용법은 주 하나님께서 악한 나라라든가 악한 개인에게 심판을 내리고 목적하신 바를 수행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처럼 목적하신 바를 수행하시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의인들을 대적하여 악한 계략을 꾸민 나라들과 개인들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왜 메집마의 뜻이 그처럼 스펙트럼이 넓은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인 메집마는 속셈, 개교 등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욥기 21장 27절에서 욥은 시련을 겪는 자기를 자꾸 죄인으로 몰고 가려는 친구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하나님께서 근데 젊은이에게 지식과 함께 주시고자 하는 메집마는 속셈이 아니라 분별이겠죠. 긍정적인 메집마요. 그러니까 잠언 1장 4절 하반절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목적, 즉 지식과 근신함은 지식과 분별력이라고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의 아홉 번째 만남을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이번 라디오 방송을 통해 가장 큰 도움을 얻는 사람을 꼽으라면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 잠언을 초저속으로 읽으면서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점점 더 크게 들릴 것 같다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합니다. 바쁜 일상을 보내다가 부지런히 공부하다가 계획한 대로 성경을 꾸준히 빠르게 읽어나가다가 잠시 멈추어서 천천히 잠언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계속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젊은 분들의 내면에는 지식이 쌓이고 분별력이 쌓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지혜롭게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가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을 천국의 기쁨이세.
성경을 잘 이해하고 싶어요. 구약을 보면 천재창조, 노아홍수,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에스더가 왕비가 된 이야기도 흥미있고요. 사울, 다윗, 솔로몬 왕에 관한 이야기도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야기도 있어요. 이런 단편적인 내용은 아는데 이 모든 구약의 사건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구약과 신약의 관계도 알고 싶고요. 궁금한 게 정말 많아요.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에서는 새로운 시리즈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분이 많습니다. 성경은 1600년에 걸쳐 약 4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책입니다. 저희가 기획하는 이 새로운 시리즈에 관심을 갖고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예수의 생애와 교훈, 히브리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처럼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자신을 비우고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말씀을 전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고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옷보다 훨씬 귀중하지 아니하냐. 하늘을 사는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어 먹을 것을 곳간에 채워넣지 않아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새들을 다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훨씬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옷 걱정을 하느냐. 들에 피는 꽃이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그것들은 수고하거나 길쌈하지도 않는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은 그렇게 많은 영화를 누렸어도 이 들꽃들처럼 아름다운 옷을 입지는 못하였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아, 오늘은 살아있어도 내일은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를 입히시지 않겠느냐.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이런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저절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 내일 걱정은 하지 말아라.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의 걱정거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오늘의 걱정거리로만 충분하다.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냐 하는 제목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근심을 면할 길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천국 백성들의 다른 점이 바로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고 감사로 사는 생활인 겁니다. 베드로는 기꺼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제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읽습니다. 이름이 천국 시민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흔들림 없는 의연한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경계이기도 합니다. 염려는 절대로 천국 시민의 몫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 경계해야 되는 것은 될 대로 되라 하는 식의 삶의 게으름과 방치를 합리화하는 것에 대한 경계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지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도를 가르치시면서도 주님은 그러셨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말씀은 바로 기도의 진행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작정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한 내용을 향해서 삶을 움직여가는 것, 그게 기도의 응답을 속히 받는 비결인 겁니다. 첫 번째는 25절 그리고 31절, 34절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당부의 말씀이 전체 문맥의 주제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는 27절, 28절을 포함해서 무려 다섯 번이나 염려라는 말씀이 부정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쓰이고 있는 염려는 나누다, 분리하다, 다르다에서 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분리된 마음은 평안치 못하고 늘 갈등하며 혼란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천국 백성이라면 세상과 천국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은 마귀가 기뻐하고 조롱할 노릇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마태복음 22장 37절도 그렇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하는 염려를 먼저 생각하는데 물론 여기 목숨은 영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같은 육신의 생명을 의미하는 호흡을 뜻하는 낱말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영적인 생명을 잃는 것은 목숨을 위한 염려만큼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안타까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목숨을 위한 염려를 하는 대신에 영혼을 위해 전력 투구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 우리가 목숨을 잃지 않기 위해서만 산다면 그렇게 안달하지 않아도 그런 대로 살 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보다는 더 좋은 것을 먹고 마시기 위해서 싸우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몸을 위하여 하는 염려를 지적하는데 여기 몸을 위하여라는 표현은 사람이 입을 수 있는 영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나중에 비유해서 솔로몬의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천국 백성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도의 십자가에 벌거벗은 수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입게 되었고 세상의 어떤 영광보다도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덧입을 것에 대한 약속에 더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 딸로서의 영광을 사모하는 영적인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6절 그리고 28절의 3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사실적인 비유를 주고 계시는 주님을 봅니다. 26절 상반절에 공중의 새를 보라 그랬는데 이 새들이나 짐승들의 특징은 절대로 지나치게 먹을 것을 모으거나 지나치게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 새를 보라 한 것의 의미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자세히 분별하다라는 뜻을 가집니다. 새들의 사는 모습을 주의 깊게 보라 하는 당부의 말씀입니다. 짐승들의 단순한 삶이 우리 사람들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28절 29절에 그랬는데 솔로몬의 영광은 최고의 인간의 힘의 결집이라면 들꽃의 아름다움은 사람의 손으로 키워진 것이 아니라는 차이인데 주님은 솔로몬의 최고로 갖춰입은 영광과 자연스러운 들꽃의 비길 바가 못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챙겨 입을 수 있는 영광보다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광을 사모할 수 있다면 역시 주님이나 사람들에게 실증내지 않은 삶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30절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는데 자연에 떨어진 한 토로 씨앗을 입히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의 형상을 회복한 우리 하늘의 백성들에게야 얼마나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믿음의 크기는 다 다른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주님께서도 또 가르치셨습니다.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고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책망하시는 것도 듣습니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까 두려워하고 땅의 영광을 입는 데만 온 힘을 소모하게 된다는 말씀이죠. 세 번째로는 27절, 32절, 34절을 중심으로 우리 효과 없는 염려의 불필요성을, 필요치 않은 염려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염려함으로 가능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27절의 말씀처럼 말이죠. 사람은 아무리 염려해도 몇 초 동안의 시간도 생명을 연장할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염려하는 것은 하늘의 백성들의 몫이 아니라 불신자의 몫이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을 바라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도 밖에 불신자들의 모습이라는 경계를 주고 계시면서 결코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순히 그리고 철저하게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는 내일이 하게 하라는 교훈입니다. 한 몇 초 후의 뒤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이면서도 잘못된 영혼을 사모하는 까닭에 자신이 상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런 당부를 주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33절을 중심으로 염려 대신 해야 할 것을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경계가 있으면 다른 면에서는 반드시 하라는 당부가 이어집니다. 이러한 표현을 바울이 가장 적절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이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먹는 일, 입는 일은 신경 쓰지 말아라가 아니라 그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고 이런 하늘의 백성의 바른 삶의 자세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십자가의 의를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 신상의 필요는 모두 하나님의 차지가 되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여 늘 그렇지를 못합니다. 우리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은 주님께서 마련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백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도 같이 기록되고 있는 약속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해야 할 것은 왜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갖지 못하는가?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지 못하는가? 왜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가?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가? 왜 나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가? 라고 늘 고민하고 근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은 격려하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모두가 먹고 입는 문제로 염려하는 대신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함으로 우리의 모든 영육의 필요를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채우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 살기를 우리의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이 나를 아무리 억압하여도, 때로는 근심과 걱정이 우리 마음을 짓눌려도, 우리가 진리 안에 가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놀라운 말씀은 하나님 말씀, 곧 진리가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줍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정확한 날짜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추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나 잘 알듯이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어느 유대인이 아기 예수께서 구유에 태어나신 배경을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여행객들이 자동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호텔 주차장에 차를 주차하듯이 당시의 여행객들도 동물을 타고 다녔다. 그런데 빈방이 없었으므로 여행객들이 타고 온 가축을 넣어둔 곳에 있던 구유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오늘날 상황과 비교한다면 주차장에서 태어나신 셈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예수님의 부모가 매우 가난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실 아기 예수의 정결례식도 비둘기 한 쌍으로 행한 것으로 볼 때 그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한 쌍은 가난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정결례식을 행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의 부모가 시므온을 만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는 시므온을 가르쳐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 사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자기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예언이 마침내 성취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는 이렇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를 품에 안았던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예수에 대한 놀라운 예언을 전해줍니다. 시므온은 이 예수가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우리말 쉬운 성경에서는 패함과 흥함이라는 표현을 넘어짐과 일어남으로 번역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 삶이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라고 예언한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귀신 들려 눈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지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능력을 힘입었다고 비방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칼이 마리아의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예수 때문에 마리아가 당한 고통이 많지만 그 가운데서도 가장 견디기 어려웠던 것은 자기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고통당하기 위해 이 세상에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마리아에게는 그의 가슴을 찌르는 칼 같은 경험이었지만 우리 주님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은 이 땅에 살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려 오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